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아멘.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원래 주일날 오면 행복한 표정과 가식적인 거 말고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고 쉬는 날이다 보니까 그 지침이 오히려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늘 말씀을 시작하실 때마다 이런 인사말을 하셨어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게 그 목사님의 모든 설교의 처음이에요. 한 주간 평안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한 주간 평안함이 없었던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평안하다 평안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큰 어떤 기준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내부나 외부적으로 어떤 사건 사고들이나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면 그것들로 인해서 내 평안이 깨어지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내가 그래도 평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숫가에 누군가 돌멩이를 던지면 거기에 이제 막 출렁이는 그런 물결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누군가가 돌을 던지지 않았다면, 누군가 내 삶에 돌을 던지는 일이 없었다면 내 안에 평안이 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괜찮고 벌어지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평안하고 싶은데 나를 평안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른 사람이나 외부적인 환경들이.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는 줄 수 없는 거다. 평강의 왕이신,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주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평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내 외부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서 깨어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인 대신, 평강의 왕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평강 가운데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평강이 깨어질 만한 상황, 환경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린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잘 알죠, 물론.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뭐 평강이나 평안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 삶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평안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린 이미 그것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먼저 앞서가냐면 아, 내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 나는 평안한 거야.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없을 때 나는 평안한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보다 늘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평강을 주셨고 내가 그 평안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 삶에 누군가 돌멩이를 던져서 요동치더라도 내 삶에 문제가 발생해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으로 인해서 나는 평강할 수 있다가 우리의 바운더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아 내가 문제가 생겼구나, 내 안에 어려움이 생겼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며 평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보다 내 머릿속에서 먼저 반응하고 있는 생각들이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생각에도 길이 있다라는 말. 생각에도 길이 나요. 처음에 길이 없는 곳에 누군가가 가면 처음엔 그게 길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 길을 여러 번 가고 여러 사람이 그 길로 다니면 거기에 뭐가 생겨요? 길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길이 없는 곳으로 웬만하면 잘 안 가잖아요. 길이 나 있는 곳으로 그냥 갑니다. 아무 의심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 길로 그냥 걸어가는 게 길이에요. 한 번 길이 딱 나면 정말 웬만한 일 아니고서는 다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에도요, 그런 길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이 한 번 딱 나게 되면 웬만해서는 아무런 의심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 난 길로 진행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딱 벌어져요? 어떤 환경을 만나요?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요? 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이미 만들어진 생각의 길을 따라 그 인식한 내용들이 그 생각의 길을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길을 따라 결론을 내리고요. 그 결론에 따라 그 상황을 판단하고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길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의 길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 속에 똑같은 환경을 만나도 각자 나 있는 생각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똑같은 일인데 분명히 똑같이 봤는데 그것을 보고 내리는 결론과 그것을 내리고 하는 행동은 달라요. 왜냐하면 각자마다 갖고 있는 생각의 길이 다르기 때문이. 우리 모두는 다 그 생각의 길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 생각의 길이 정말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길이 정말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잘못된 방향, 좋지 않은 방향을 향해서 길이 뚫려져 있고 그 나아 있는 길이 정말 좋지 않은 거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적으로 좋지 않은 결론들을 우리 스스로 갖게 만들어요. 너무나 이게 익숙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게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내 생각의 길의 방향이 잘 나 있는지 안 나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좋지 않은 결론 가운데 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웬만해서는 스스로 인식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기 성찰을 잘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잘 돼 있는 건가? 스스로 돌아보는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을 잘해요. 불교 이런 거 굉장히 잘하잖아요. 불교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서 해탈의 경지까지 이르잖아요. 이제 우리도요 그렇게 자기 성찰이라는 게 필요해요. 다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을 우리 스스로 성찰하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의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내 스스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좋다라고 말하는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생각의 길을 재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야, 정말 열심히 고민해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을 해서 어떤 결론을 딱 내립니다. 나름 열심히 고민하고 내린 결론이. 그런데요. 자기가 내린 결론에 자신을 없어요. 이 결론이 진짜 좋은 건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열심히 고민을 하고 내렸는데 그 결론을 가지고 또 뭐예요? 또 고민해요. 자신이 없어 합니다. 자신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 그리고 더 당황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봐도 분명히 제가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옆에 사람을 다 느끼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몰라요. 내가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의 그 길이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해서 정작 본인은 모릅니다. 여러분 엊그제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하고 구속돼서 재판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이 나왔잖아요. 대통령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서 판결을 받았는데 유죄가 됐고 24년 180억의 벌금형이 내려졌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마다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가 봐도 대통령으로서 잘못했다는 걸 알잖아요. 모르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한 건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자기의 입장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모든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보면서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정작 나는 괜찮은데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잘 생각하고 있고 나는 잘 반응하고 있고 나는 잘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나만의 잘못된 생각의 결과 속에 갇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길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까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그 예수님이 최고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는 것이 정말 과연 좋은 건가? 라고 하는 의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강한 게 있을 것 같고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고 세상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 아니고도 더 잘 사는 모습, 더 고통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 근데 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든 거죠. 그럼 진짜 예수님이 최고냐? 라고 하는 의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닌 거야. 근데 이 말씀을 왜 여기서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라고 나는 안 믿어. 속으로는 안 믿어요. 중심으로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뭐한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해라?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 라고 하는 도전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깊은 생각과 뜻까지도 다 판단하는 게 주의 진리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여기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처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처럼 할 수 있지만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계획, 내 뜻이 다 주의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서워서 주의 말씀을 피할 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 주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판단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서 아 내가 어그러져 있다면 돌이켜야겠죠. 내가 잘 가고 있다면 그 확신 속에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맞는 건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그 길이 하나님 말씀에 비쳤을 때 정말 옳은 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의 길을 끊임없이 판단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고민하고 아무리 열심히 생각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짜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 가운데 올바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다른 방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문 저 한문 되게 못했는데 여러분 생각사 아세요? 생각사? 생각사가 어떻게 쓰시는지 아십니까? 예, 네, 그렇죠?
생각사가요? 이렇게 써요. 이게 생각사입니다.
마음 위에 뭐가 있어요? 밭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요, 마음에 밭을 만드는 게 생각이에요. 밭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경계를 정하고요. 그 안에 있는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들을 뭐예요? 다 골라내는 게 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건 올바른 기준 가지고 올바른 경계를 쳐요. 그리고 그 안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을 하면 어때요? 정리가 되고 안에 없어야 될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 알아서 지워버리고 그런 일을 합니까? 아니면 생각을 하면 할수록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실타래 엉키듯이 더 엉켜갑니까? 만약에 생각을 하면 할수록 엉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진리 앞에서 올바른 생각을 하면 진리라고 하는 기준으로 경계를 쳐요.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경계 속에서 진리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 안에 없어야 될 것들을 걸러내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 작업들이 딱 끝나면 우리 마음에 정결한 밭이 만들어져요. 깨끗해지고 정리가 되고 정돈이 돼서 뭐가 생기냐면 결론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말씀으로 정리되어지고 말씀으로 결론 내어진 그 결론, 그것이 우리가 정말 확신 있게 따라갈 수 있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정말 특권 중에 하나는 그렇게 말씀으로 인해 정리된 결론을 가지고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 여러 가지 내가 확신할 만한 것들이 있어야지만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데이터,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이 있어야지만 확신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없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정리하지만 주의 진리의 말씀 없이 정리됐기 때문에 뭐예요? 그 결론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혼란스러워지고 또 다시 걱정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과 저의 생각들을 점검해. 나는 무엇으로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생각은 어떤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정확하고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생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길을 따라가야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좀 더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전히 나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지 않은가? 내가 가진 생각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에게 나아 있는 생각의 길을 따라서 나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강한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굴복시키는 거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하면 나의 생각대로 내 나에 있는 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든 상관없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길을 따라 생각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거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거죠. 제가 이번 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묵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충이에요. 충. 오늘 한문이 좀 나와요.
아주 간단한 한문. 여러분 충은 이거잖아요.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에 뭐에 우리는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나에게 충성하는 거겠죠.
하나님 나의 마음에 뭐가 있는가?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거 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 이걸 좀 몰랐거든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근심 환이에요. 환. 근심하다. 환란할 때 환자가 이거예요. 마음에 뭐가요? 중심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이 두 개면 뭐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누구도 있어요? 나도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근데 뭣도 있어요? 내 생각도 있어요. 그럼 뭐 하게 된다고요? 근심하고 혼란스럽고 환란 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지러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간단해요. 왜요?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거든. 아,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죠. 심플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도 마음에 있고 나도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잡한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식이 마음에 있어요. 그럼 거기에 충성해서 가면 돼요. 돈 잘 버는 거, 내가 능력 가져서, 내가 높은 자리 가져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주 간단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도 있어요. 말씀도. 근데 세상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란스러워. 복잡해. 결론이 안 나요. 생각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건 이상하죠. 세상 사람들은 더 심플하고 자신 있게 확신에 찬 길을 따라가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우리는 오히려 복잡하고 어렵고 정리되지 않고, 왜 살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갈수록 왜 복잡할까?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도 있지만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여전히 내 생각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건 복잡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게 우리 안에 있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지만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 속에, 내가 원하는 생각 속에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복잡해요.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아예 몰라. 그냥 그때그때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고 싶어해요. 아니면 이걸 잊고 싶어서 다른 것을 따라가고 싶어하죠. 여러분, 예수 믿고 평강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평강이 없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삶의 확신도 없고 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그것을 해결하기에 급급한 삶, 무슨 일이 벌어지냐니까 걱정하는 삶, 내 삶에 확신을 가질 만한 것들이 없을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 속에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 안에 그런 삶을 살라고 주신 게 아니.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요. 왜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도 계시고 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내 생각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그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하는 한 가지 공통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말씀 봐라. 왜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 가지 많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기도가 갖고 있는 능력 중에 탁월한 능력이 뭔지면,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할 수만 있거든 주님,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치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머리를 땅에 쳐박고 핏방울이 땀방울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것도 한 번 하십니까? 세 번 하십니다. 나의 뜻을 주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일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정말 핏방울이 땀방울 되도록 땅을 머리에 쳐박고 정말 애써서 기도하지 않으면 꺾이지 않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 내가 포기해야지 하고 포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 그냥 하나님 뜻으로 따라가야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단순히 기도를 어떤 시간이나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 생각을 주의 뜻으로 바꾸기 위한 기도를 언제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삶이 우리 안에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끊임없이 뭐예요? 근심 가운데 혼란 가운데 살든가 아니면 주의 뜻을 버려두고 내 뜻 따라 살든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원하는 생각으로 바뀔 거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랬으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안 살아요. 너무 쉽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그래야 내 뜻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위한 기도가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의 그 유명한 OST 중에 하나가 내 길 더 잘 아시니라는 그 노래 있잖아요. 주님 내 길 더 잘 아시니인가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직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답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한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졌습니다. 저를 어떻게 도울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싸움, 내 뜻을 더 따라가고자 한 싸움을 포기하고 나니 이제야 진실이 보입니다. 주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이 그 길을 아십니다. 이유를 알고자 하는 욕심도 놓겠습니다. 주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서 그렇게 된 일에 대해서 물론 각색한 거겠지만 나는 우리에겐 우리 스스로 우리의 뜻을 더 잘 알고 내 길을 더 잘 알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을 포기하고 주 앞에 가보니까 그렇죠 주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죠 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되고 주 앞에 굴복하게 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옳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에 따라 우리 삶을 이끌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동안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주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내 뜻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기도가 핏방울이 땀방울 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특별히 우리 삶의 더 중요한 이슈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걸 결정해야 될 때 열심히 고민해요 생각해요 근데 여전히 생각은 내 생각 내 생각의 길을 따라 고민하고 생각해요 하지만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거죠 마음이 두 개, 중심이 두 개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중요한 건 알아요. 근데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안 해요. 말씀이 내 삶에 가까이 없어요. 그냥 내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몇 가지 단편적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살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전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걸 뭔지를 쉽게 다 캐치해낼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계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보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먹어야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발견되어질 텐데 말씀이 내 삶에 가까이 없어요. 예전에도 말한 것처럼 성경책은 그냥 먼지 쌓여 있다가 주일날 교회 나올 올 때나 한번 들고 오는 요즘은 다 핸드폰에 있으니까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잖아요. 말씀이 너무나 멀리. 여러분 이건 단순히 형식이나 뭔가 이걸 의무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아예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9절 10절에 이렇게 돼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 삶이 주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끊임없이 내 생각 속에 타협하기 시작을 합니다. 36절부터 40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 마음이 주의 증거를 따라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시편 잠언은 보통 지혜서라고 하는데 이 지혜서의 결론은 하나예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와 명철이다. 근데 주를 경외함이 어디부터 와요? 주의 말씀으로부터 와요. 근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주님을 경외함이 우리 안에 점점 사라지겠죠. 주의 말씀으로 우리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내 뜻, 이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내 삶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죠.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간절히 구하는 삶이 우리 안에 사라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경외함이 잃어버린 곳에는 아버지의 뜻도 사라지고 그냥 이 세상에서 말하는 무늬만 남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을 말씀을 우리의 기준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없이 잘 되면 편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세요? 결론이 나지 않아서 혼란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혹시 두 가지가 있는지 아닌지 살펴보세요. 두 가지가 있다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주 앞에 기도와 말씀 아니고서는 한 가지로 정리되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정말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고 우리의 생각이 주의 말씀의 길로 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면서 혹시 내가 주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주님보다 내가 더 앞서 있거나 같이 있거나 그래서 혼란 가운데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정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